375페이지요. 예수님과 전도. 예수님과 전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도와 관련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한테 전도가 뭐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예, 그 왜 미련하다 그랬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전도하는 건 미련해요. 우리 전도하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들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 그렇게 전파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 역전에서 뭐 하고 다니?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사람들 보기에 참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봉석 목사라고 그 유명한 목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저게 별명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최봉석 목사한테 최권능 목사라고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최봉석 목사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최권능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 최권능, 이 최봉석 목사가요, 좀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초창기에는 이 기독교 이제 들어와가지고 초창기에는 다시 말하면은 고등 교육을 받고 그 이제 신학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모집에다가 공부시켜가지고서 목회자로 양성해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최봉석 씨도 그때 아마 평양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공부보다가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가 뭐가 더 저게 주업이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게 주어도 성경 읽고.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이제 시험 이제 중간 시험 학교 말 시험 시험 쳐야 되잖아요. 시험 치는데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숙사니까 한 방에 며칠 있잖아요. 둘이 있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치니까 이 사람은 앉아가 뭐만 하고 있나 앉은 거예요. 성경만 읽고 앉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트에 있는 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성경만 읽고 앉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친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는데 밖에는 비가 들어오고 비 오는 기숙사 방에 앉아서 저 사람은 시험 공부하고 자기는 성경만 읽고 앉는데 성경을 이때 읽다가 점점 성경에 감동이 되니까 읽는 소리가 커지게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방해돼요. 아니 그래서 아 이봐 최선생 좀 조용하게 읽어. 아이고 참 미안하네. 또 커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커지는 거야. 몇 번 부탁을 해도 자꾸 소리가 커지니까 이 사람 뭐가 난 거요. 아이고 최선생 좀 공부하는데 방해되네. 소리 내지 말고 이러라고 말이야. 아이고 미안하네. 예, 그럴 때는 벌써 화가 났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네. 거기 있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읽는 성경을 확 빼서 빨리 확 집더니 밖에는 뭐 하는데
피가
오는. 그러니까 그걸 쓰기는다고 아이고 내 성경 하고 성경에다가 성경을 주고 벌써 크게 묻었잖아요. 그 놈의 자기 옷을 가지고 싹 그 허물을 저기 다 따그대요. 아이, 그래 놓고 보니 이 사람 얼마나 미안해요.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뭘 집어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흙바닥에 집어던졌어. 그거 공부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노트 들고 성경 한 권 들고 어디로 사라졌대요. 어? 예. 며칠 후에 나타나, 시험 안 치고 나타났대요. 어디 갔다 왔나 하니까. 금식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최봉석 그 목사에 대한 그 이해,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물론 설교도 했겠지만은, 뭘 잘해요? 전도. 그게 이 사람 전도하는 방법이 그거야.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사람 옆으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소리쳐요? 손에 성경 들고 가면서? 예수 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예수 믿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최권능 목사. 그의 말에 뭐가 있어?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그냥 하다 예수 천다 하고 가는데 그 말에 권능이 압도되어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요새 역전해서 이거 흔드는 사람도 그거 배워가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뭐, 그게 참 미련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미련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하니, 그것이 그 예수 천당 소리, 그것 때문에 믿었겠어요? 그 말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는 내가 전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도하는 말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 오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도해도 그 마음의 그 감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전도의 주권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전도의 주권은 전적으로 성령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좋죠. 마태복음 4장 23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뭘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쳤더라. 23절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전도라는 말이 원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페루그마 합니다. 페루그마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전도. 그 다음에 전파하다는 동사죠. 페루소. 페루소. 예. 네. 근데 이 페루소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최신 뉴스를 전하는 것을, 네, 페루소. 큰 소리로 무슨 뉴스를요? 최신 뉴스를 전하는 것을 페루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보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0장에 보면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기록이고, 누가복음 10장은 또 몇 제자를 보내세요? 70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보병 전투예요. 보병 전투. 우리가 전쟁할 때에 4군이 도움돼, 4군. 옛날에는 3군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4군이에요. 그죠? 뭐예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래서 요새는 4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육군. 맞아요. 그 해군이 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하고 공군이 말입니다. 영막이 이제 멍승마리 폭격을 해가지고 초토화 시켜놔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서 밟지 않으면 육군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밟고 점령하지 않으면 그건 내 땅?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하고 공중 전도하고 또 뭐해요? 그 다음에 아니 공중 전도잖아요. 공중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전도하고 전도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서적 보내고 그거 정말 공중 전도네. 이건 공중 전도 말고 공중으로 달려보내니까 그렇게 다 해놔도 누가 가서 전도자가 가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발로 그 마음을 밟아 점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한테.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그 사람을 점령해야 되죠. 붙잡아야 되죠. 붙잡아. 이게 육군이 보병이 하는 일이에요. 보병.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무슨 일을 무슨 병사? 육군 보병. 육군 포병도 아니고 예, 보병. 보병. 전도는 보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천사의 뭐라 그래? 기별. 영어로는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엔젤스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기별이 뭐예요? 요새 잘안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밖에 나가 기별하면 뭔지 잘 몰라요. 예? 예? 뉴스. 뉴스 그러면 알죠. 뉴스. 예? 그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정원의 성정원. 조선왕조 시대의 성정원 알죠? 성정원. 성정원에는 관리들이 뭐예요? 성정원에 있는 관리 이름이 뭐예요? 성지. 성지. 성정원에 제일 높은 사람이 도성지. 이 성정원이 요새로 말하면 뭐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정원의 성지가 아침에 임금이 조회해서 발표한 내용을 백성들한테 발표하는 것을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별입니다. 기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은 기별이 딱 맞은 말이에요. 왜 누구에게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별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죠. 그게 이제 말로 하자면 고음이다. 옛날 말입니다. 기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정원하고 그 글에 전한 데미리 관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찾아보세요. 국어 사전이나 역사 사전 찾아보고 그 기별 찾아보면 아마 그런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캐루그마 캐루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신 기별을 그렇게 예,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무슨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우리들은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보면은요, 전도하러 나가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길에 가다 아는 사람 만나서 문안도 못 해야 돼요? 뭐? 문안하는 시간 낭비한다. 그러니까 그 문안도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예요? 그 1번 뭐라고 써놨어요?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예, 보세요. 아,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유대인은 길에서 만나 서로 문안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나 걸리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다가 만나서 문안하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다 보내.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가 인사하고 저기 뭐 하는 거, 문안하는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가서 문안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 시급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허식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는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전도의 범위에 대해서는요, 온천하 만민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무슨 족속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마가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실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는 결과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위원장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어요? 나도 별로 안 다녀봤어요. 근데 나 독일 가가지고는 열심히 전했어. 네? 독일. 당신하고 같이 갔잖아. 잊어버렸어? 아, 무슨 큰일 났네. 독일 갔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 맞아요?
그러게 말이겠죠? 아, 이제 독일 가니까 이제 기억이 났어요? 예. 아, 이거 독일 가가지고 우리가 그 캠퍼 두 대를 빌렸어요. 사람이 여럿이 갔거든요. 캠퍼 두 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두 대가 갔던데 가서 관광을 다녔거든요. 그 관광을 다니는데 독일을 거쳐서 이태리까지 전화가 스위스로 돌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걸려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면서 그 자동차 안에서 사람 몇 채 안 차놓고 계속 성경 가르쳤어. 이제 기억 좀 나요? 이제 기억을 회복해서 대단히 감사해요. 계속 성경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그 독일 여행 끝나고 올 때 친일고 왔거든? 두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열심히인데 한 사람은 어디 됐는지 몰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해가 엉뚱한 곳으로 나갔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 그랬네. 근데 한 사람이, 이혼자매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데, 이 전도는 전투하고 비슷하잖아요? 전투를 하는데 제1선에 쫙 해가지고 뭐 파고 모두 들어앉았어요? 박? 참호다 하고 그 참호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전방에 있는 모든 적을 봐라? 섬멸하라. 그런데 한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참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어? 전방에 있는 모든 적을 다 섬멸해? 내가 혼자 적을 어떻게 다 섬멸해? 그렇게 생각하면 맞은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 지금 참호 속에 병사들이 쫙 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호 속에 들어있는 그 병사들이 자기 시야에 있는 적들만 뭐 하면 돼요? 섬멸하면 돼요. 그러면 전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한 병사가 참모에 들어가니까 사령관 명령도 참 엉터리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저 많은 적들을 다 섬멸하라 말이고, 에이 난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뭐다는 거예요? 그 자리 빵꾸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침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 때 그걸 내가 다 하라는 말로 들으면 안 돼. 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요, 저 탈란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리 가서 전도 못해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또? 아, 기도할 수 있고 또요? 헌금 했어요. 전도 자금 이제 됐어요.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예, 전도 참여, 전도에 참여합니다. 마운틴 뷰 있을 때 우리 저 필리핀 민다나오에 예, 전도대가 그때 20명이 갔나? 전도대가 이제 갔어요. 전도대가 갔는데 이제 그 전도대는 가는 전도대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나? 지금 벌써 잊어버렸네. 그리고 가는 전도대는 무슨 전도대라 그러고 그 앞에 이 말 잊어버렸어. 그 모든 교인들은 또 뭐라고 이름을 붙였었지?
우리 후원.
후원 전도대.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전도대? 후원 전도대. 그래서 후원 전도대가 중요해요?
네.
아, 중요해.
일선전도대.
일선 전도대. 아, 네. 일선 전도대라고 그랬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일선 전도대. 이거는 후원 전도대.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서 총 쏘고 싸우는 그 병사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후방에 병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병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직접 일선에 가서 싸우든지 안 그러면 뒤에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하든지 다 뭐예요? 다 전도대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여 가야함 전도대를 나간다든지 또 뭐 저 많은 이방에 전도 나가 외방에 전도 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헌금하는 일도 내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 대원이에요? 후원 전도 대원.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윤장은? 온 세상의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민에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끝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속도하고 사람 부르나는 속도하고 어느 것이 더 빨라요? 사람 부르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 지금 우리 이 모양으로 전도해가지고 끝이 언제 오겠어요?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한다고 열심히 해놔면 열 사람 태어나는데 뭐 열 사람도 더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전도해가지고 세상이 끝이 오게 하는 것도 누구 능력이 아니야? 사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네. 로마서 9장 27절 한번 로마서 9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권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및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십니다. 요새는 뭐 가지고 전도 많이 해요? 인터넷 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거예요. 네, 인터 뭐예요? 넷. 인터넷. 넷이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 인터넷뿐만 아니라 또 무슨 네트워크 있어요? 방송하고 뭐 이런 것들 갖다 무슨 월크라 그래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재림 하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전도 방법이 아닐까. 전에 내가 얘기 한번 했죠.
네.
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 어디에 있는 말씀 얘기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것 같아요?
예.
아, 그게, 아, 그것은 저기 인터넷 될 거라고 하는 게, 그, 저, 예언의 10편, 19편에 그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개 있어요? 아니, 무조건 말하면 맞은 숫자 있잖아.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일곱 개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결론적인 비유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제 여덟 개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일곱 개라고 말해요. 사실은, 뭐 서기관이 무슨 예국과 새 것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 하면 여덟 개인데, 그 일곱 개 있는 비유 가운데 제일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그물 비유예요. 그 제일 먼저는 첫째 있는 비유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 새, 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덩이 속에, 옥토에 떨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응? 그 비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거든요. 아까 마태복음이 다섯 가지 설교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산상보원이 설교하는 거, 이 10장이 전도에 대한 설교고, 이 13장이 비유 설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째 설교장인데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나 놓으면은 그 좋은 밭에 씨 뿌리 놓으면 그 씨 뿌리는 밭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리. 가라지 뿌릴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라지 비유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예, 겨자씨 비유였어요. 그 겨자씨 비유는요, 천국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장을 가르쳐, 성장. 성장을 가르쳐.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은 나무처럼 클 것이다. 예. 그 다음 또 무슨 비유 있어요? 누룩 비유 있어요. 이건 천국의 감화를 해요, 감화. 변화시키는 능력. 예. 천국이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무슨 비유 했어요? 네,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마지막 비유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뭐, 가라지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저기, 아,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요, 제일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인데 그건 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그물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예. 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들어갔나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사귄을 잘라내어 불물에 던져놓은 것이니 거기에 좋은 여기를 갈리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는 거 이게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이. 그물 비유는 심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사용했어요? 그물을 사용했어요. 그물이 뭐예요?
넷.
넷. 그러니까 요새 뭐 가지고 지금 전도해요?
넷.
인터? 넷. 그 다음에 모든 각종 미디어가 무슨 월커?
넷.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그것도 뭐와 관련 있는 말이에요?
심판.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말로 이렇게 그물 비유를 하신 것을 보면 이 네트워킹으로 전도하는 얘기가 어쩌면 예수님 재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전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얘는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또 꼭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지금 무슨 전도 많이 해요? 넷. 그래서 뭐 넷, 넷 2005, 넷 2008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물 던지는 거죠. 몇 년도부터 그걸 했는지 제 기억이 없지만은 그 이제 네트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좀 관련 있는 게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예, 지금 이 네트 월커의 방송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발로 가지 못하는 지역에도 우리 재림교회들이 전파되어지고 있거든요.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끝내신 것이다. 네, 끝내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면은 뭐가 이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초기에 전도했던 사도들 다 핍박 받았어요. 요새도 핍박 있습니까? 요새도 핍박 있습니다. 2005년도인가? 아마 2005년도인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 나라 이름이 어딘지 잘 모르, 나라 이름을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그게 폴란드인지 파키스탄, 하여튼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 우리 재림교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요. 그 지역에 누가 많아요? 이슬람. 그 전도를 했는데 이슬람 청년 다섯 명이 성경 배우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슬람들은 뭐 이거 이슬람은 가족 중에서 자기 종교를 배반하면 죽여요. 배반은 죽여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저 사람들 눈에 안 띄는데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나 이슬람 지역에 우리 재림 기회를 전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하여튼 뭐 전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 위해를 가하게 하지만 그 저기 전도 받은 사람도 가족들 사이에서 추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섯 사람이 청년이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계속해서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느 날 돌연히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 다 죽였어요. 식구들 다 죽였어요. 그게 2000년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모님은 그때 어디 가고 없어서 사모님만 살았어요. 그 사모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은요, 지금도 핍박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요? 별로? 핏박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예. 그것도 감사하죠? 예. 그것도 감사해요. 예. 우리 사람들은 그랬죠. 아이고, 핏박하다고 좀 그렇게 하면은, 어? 뭐가 좀 생길 건데? 예? 열심도 생기고 믿음도 생길 건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호강에 겨워서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제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죠. 천천히 흐르는 아니요, 네가 보행자와 걷는 일에 힘이 들거든. 말로가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에 나와요. 네. 내가 보행자와 걷는 일이 힘이 들겠다. 한번 찾아보라고. 보행자와 해가 찾아보라고. 보행자와 걷는 일이 걷는 자들이 하는데, 그러면 말과 경주하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평안한 시대에 바르게 잘 못 믿는 사람이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바르게 믿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말이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요. 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
바로 그 얘기.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네. 무사하려니와 음단의 찬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 네. 네, 우리가 흔히, 핍박이나 좀 하고, 그러면은 믿음에 열심히 생기고 할 텐데 하는 소리, 그 마짱 평안한 시대에 하는 잠꼬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도 핍박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마태 10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 모든 동네에 다 다니면서 전도 다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이 말씀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근데 이 말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과 그 다음에 핍박과 그 다음 말을 이제 마저 해야지. 핍박과 피난, 이 핍박과 피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전도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피할 동네가 하나도 없게 되기 전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에다 적용시키면 안 풀려? 전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한 동네도 안 빼고 전도 다 못해서 전도, 예? 전도 못한 동네가 있어도 예수님 오신다. 그 재림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뭐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을 당할 때는 핍박하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피난을 가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거의 아이고 이제는 무슨 골목? 막다른 골목이야. 피할 길이 없어.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하는 일에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피할 곳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부지런히 뭐 해라?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핍박받아서 피할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 안 해도 된다. 어디든지 우리에 꼭 뭐가 있다? 피할 길, 피할 자리가 항상 마련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우리 찬미가 있잖아요. 스피란 저 예선이 환란을 넘어 이리 오게. 땅 내리면 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누가 피란 저리라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란 저. 그러니까요, 우리의 피란처는 예수님 아니지, 이 환경과 지위가 반드시 피란한, 피란처는 아니에요. 요새 이 구글이 뭐예요? 구글. 구글 얼스가 뭐예요? 구글 얼스, 구글 얼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집 안방과 우리 집 안마당까지 다 찍어대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 구글 검색해가지고 청와대 뒷마당 다 나오고. 그래서 이 국가 기밀로 숨겨놓은 자리까지 다 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저기 컴플레인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산골짜기에 딱 숨어가지고 운막 하나 쳐놔도 잡아내겠어요? 안 잡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워서 어? 덮어주지 않으면 말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피를 한다는 생각은 그게 똑똑한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시골 생활을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시골을 가든지 산골짝을 들어가든지 그러나 진짜 피란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피란처. 물론 이 지역적으로도 너희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아서 예수님께 피란할 곳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란처는 예수 그리스도군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 세상 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잡혀서 뭐 해도? 죽어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누가 내 피란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란처. 예, 우리는 일어나 일어나 누구한테 갈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야 행복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본능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제자들은 뭐하러 가세요?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요. 제자들이 왔잖아요. 그 여자하고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상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왔으니 뭐 하라고요? 잡수시라고. 그걸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곡식이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먹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한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저기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천국의 백성들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양식을 저게 이 음식을 찾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생리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다? 생리적 본능이다. 그러니 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용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보자기에 뭐 온갖 가지간 짐승들 벌레들 이런 게 쫙 내려왔어요. 내려와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그때 보면 베드로가 그때 뭐 하더라고 그랬어요? 시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벌레들을 막 갖다 내보이면서 이걸 뭐 해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거 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먹은 일이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세 번이네. 고마워. 오늘날 많은 이제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거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뭐 답해했다? 예?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 일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때에 고넬료에서 보낸 두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고넬료한테 전도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가 뭐 한지라?
시장한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싶어 했어요?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무엇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본능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김형제 내외가 전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본능, 생리적 본능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이제 정도 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영을 당하시는 것이고, 그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그러면 성경절이야, 뭐, 물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뜻이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오늘 그 삶의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 먹을 양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생명을 얻을 그런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저게 그 교회 지남에 나오는 그 무슨 양식이라고 했어요? 기도제, 매일의 양식. 오늘 아침에 매일의 양식, 그 양식 못 먹었어요. 여기 오느라고. 그 양식은 못 먹었지만 하루 종일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그러나 그 양식 못 먹은 것 같아서 한번 꼭 먹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는 매일매일 필요한 영적 양식도 포함시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양식을 먹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시장기가 필요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생리적 본능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무슨 전도대? 일선 전도대 또 구원 전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전도대원들은 못된다 하더라도 무선전도대원은 꼭 돼야 되겠어요? 후원전도대는 꼭 돼야 되겠어요. 그 후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놓지 마십시오. 그게 후원전도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 또 뭐 하는 거? 전도 헌금. 교회에 전도 헌금하는 것도 되지만은 여기 우리 카얌이라든지 뭐 이런 전도 그 하는데 헌금하는 것들 그거 다 후원 전도대원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나는 못 갈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래도 그물로 네트워크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갖다 네트워크로 하는 거 무슨 파? 공중파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보병업에 대해서 발로 증명해. 발로 증명해. 그러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말이 잘 안 통해가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뭐 눈만 돌리면 한국 사람. 네? 여기는 한국 사람 찾는 일이 어떤 지역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갖다 줘도 못하더라고. 나처럼. 예, 누가 나한테 이 사람 좀 찾아보라고 전화번호를 줬거든요. 예, 내가 전화 한번 했는데 오라 그랬어, 오라. 교회 좀 찾아오라 그랬어. 그 잘 하겠습니까? 누가 가서 가르치고 또 데려오고 해야 될 판인데 교회 좀 오세요. 그러니까 참 신사는 사람이 그러죠. 자, 그 다음에 377페이지 예수님과 사회 문제 이걸 간단하게 넘어가십시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섭, 불간섭자였다. 그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는 전부 다 예수님의 태도를 바르게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개혁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사회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각 개인마다가 뭐 하는 게 관심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서 각 개인의 영혼을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많아요? 전쟁 얘기가 많잖아요. 그 구약의 전쟁 얘기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하라는 전쟁 얘기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정복전쟁. 복수전쟁도 아니고 정복전쟁. 그런데 그 정복전쟁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복음적 의미가 뭐예요? 그게 복음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정복해요. 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휴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평화가 있어요. 진정한 평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항복을 받아야 돼요. 완전한 항복. 그 성경에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완전한 항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두 가지인데 뭐 기억나요? 진멸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 김형기 기억나요?
아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리고를, 여리고 성 경쟁할 때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물건까지 다 불사르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완전한 전복이 됐죠. 그런데 또 그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라합은 전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복이 됐죠. 어떻게 전복이 됐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으로 살던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복의 방법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무엇이 완전히 죽는 거?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 죽음이요. 그것을 거절함으로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네? 예.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일이 끝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존재가 완전히 죽는 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했어요? 딴 것까지 전파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죽기는 꼭 죽어야 돼요. 두 죽음 중에 한 죽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존재가 완전히 상실되는 죽음. 그 여리고 성에 나서 이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예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라합과 그 식구들은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 성의 왕이라든지 그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예,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
오해를 했는지 몰라도요.
예.
그 김매라함 중에 속한 가축도 다 죽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무엇을 다 죽이라고?
가축도.
여리고 성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짐승까지 다 죽여야 돼요?
나중에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다 멸할 때 모두 다 죽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과 세력 속에 있을 때 짐승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 생명이 된 사람들만 살아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활하는 짐승 없어요. 왜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재창조하세요. 네, 그래서 짐승의 씨를 다시 뿌린다고 했어요. 그 저게 한번 찾아 예레미야에 나와 짐승의 씨 한번 찾아봐.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네.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그 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씨는 그날 재창조하는 씨.
31장
예레미야 31장 27절. 그래서 이 짐승들은 짐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게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나는 그 성경 절서 읽으면서 나 이해를 완전히 못하지 못했지만은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 예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12절 12절에 무슨 말씀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그러니까 그게 뭐니 뭐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하여?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래서 왜 짐승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잡혀 죽기 위하여 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짐승은 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기에서 해방하고 하는 사람도 뭐가 없는 사람과 똑같다. 이성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뭐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우리 김영경?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진화로. 그 오늘날 이 세상에서 뭐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진화로. 그 진화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뭐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아, 짐승이다. 여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이 잡혀 죽는 것이 목적처럼 되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내생물 있죠. 내생물,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내생물 나오잖아요. 첫째 생물은 뭐가 갖고? 사자 갖고. 둘째 생물은 뭐가 갖고? 내생물. 둘 이제 사자가 있고 또 둘째 생물은 뭐가 갖고? 송아지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같고?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그랬잖아요. 아, 그걸 읽으면서, 아, 이거 부활할 짐승들을 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 사자도 부활하고, 송아지도 부활하고, 독수리도 부활하고, 이거는 짐승 종류가 부활할 것을 대표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는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밴드 있어야 되고. 밴드 그 굴에다가 던지고 났는데 안 붙는 사람 있으니까.
짐승에게 재창조 안 되면 지금 뱀은 날 늙었어.
이게 다 재창조 되는데 그때 짐승, 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회복될 때.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복전쟁 얘기했죠. 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각 개인 영혼들이 다 하늘나라의 하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 거기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었지 이 사회 제도 개혁, 혁명 그런 것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사회도 많이 개혁됐습니까? 물론 이 교회가 가지고서 이 교회 정치 때문에 어려운 경험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사회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저게 그쯤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이 얘기는 공부는 끝내야 되겠는데요. 뭐 혹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앞으로 두 번 더 하면 끝나겠습니다. 뭐 잘 하면 한 번쯤 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면 넘어가면은. 근데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이렇게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 번 해서 그렇지. 예. 제가 이 대학에서 강의하면서요, 이거 책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대학 선생 노릇 참 잘못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도를 얼마나 나갔느냐 하는 것보다가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얼마나 이해했느냐. 아이고, 내가 말하기가 왜 그래 힘든가 했더니 저거 소리 때문에 여기 왕 소리 다 들어갈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고 바르게 이해했느냐 하는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그쪽을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론할 때에 뭐 질문이 있어서 질문하면은 다 받아요. 뭐 어떤 시간에는 질문 몇 개 하다 보면은 진도는 요만큼만 나고 질문 요만큼 하고 예,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예, 감독자가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교수 재례가 되겠나 그래서 이런 거였죠. 지금 하실 얘기 없으세요? 예, 자, 다른 할 얘기 없으면 이제 예, 기도드리고 하고 자, 이 바이블 펠로십 제 8회 집회 이제 예, 공부 집회는 끝나야 되겠네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제 안식일부터 주의 말씀, 우리 주님의 생애와 교훈, 특별히 교훈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동도 받고 서로 토의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기뻐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개인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또 이 깨달은 말씀을 속에 간직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은 자기의 깨달은 그것을 증거하는 능력들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생활인들, 그리스도인 생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주선하기에 늘 수고하는 김형제우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수고하는 일이 우리 주님 앞에서 보람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횟수가 거듭날수록 정말 거듭할수록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건강한 중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와서 좋은 건강식으로 공개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일정을 끝내고 처소로 돌아갈 때에 이 길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일상생활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능력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말씀, 또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말씀,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한 흔들림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하늘까지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가장 합당하게 복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